This episode of SpongeMind Podcast comes with the full transcript. You can request it at spongemind.org. Hello, SpongeMind 친구 여러분.
안녕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존슨이고요.
저는 유니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니스 씨 기분 어떠세요?
저야 항상 좋죠.
항상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주로 어떨 때 사실 기분은 항상 좋기 때문에 유니스 씨는 기분은 거의 항상 좋기 때문에 언제 기분이 좋냐 그걸 물어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고 언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섭섭할 때?
지난번에 말한 섭섭하다. 그렇죠. 뭐 섭섭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뭐 날씨랑 관련 있지 않아요? 기분하고?
날씨요? 네. 저는 그렇게 날씨랑 관련 있지는 않아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그쵸,
그 정도?
예, 예. 맞아요. 그 알러지 있는 사람은 바람 불면 굉장히 고생하죠.
아, 3월, 10월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일, 야채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 코너로 이 팟캐스트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코너, 오늘이 한국말. 오늘이 한국말에서는 요 한국말 단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마음, 네. 이 말은 한국말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언제 쓰죠? 예를 몇 개 들어주신다면?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렇죠. 뭐가 좋을 때, 뭐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뭐 그랬을 때 너무 예쁘다 또는 편리하다, 너무 좋다 할 때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
마음이 쓰이다?
마음이 쓰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약간 걱정해주는 거? 배려는 아니고 뭐지?
신경 쓰인다?
신경을 써준다?
저 사람한테 마음이 쓰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데 대학교를 갔다. 그래서 거기서 방을 얻어 살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춥진 않을까? 우리 아들이 밥은 제때 먹고 다니나? 그런 게 마음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네.
마음이 가네. 마음이 간다. 예. 맞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을 먹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 마음을 먹죠.
예를 들면 어떤 걸로 마음을 먹죠?
뭐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뭐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렇죠.
아니면 한국어 공부를 올해부터 하겠다. 이런 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먹다. 이렇게 마음이란 말이 들어간 한국어 표현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뭔가 슬프거나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단어도, 이 한국말 단어도 적절한 영어 번역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 이거랑 똑같은 영어 단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나요?
마음은 뭐다.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 이 사람한테 신경이 쓰인다, 마음이 쓰인다.
예를 들어 마음이 쓰인다는 I'm worried about someone. 그런 거죠. I'm worried about him. I'm worried 그렇죠. about her.
그 다음에 뭐 이거 마음에 든다 할 때는
I like it.
예? 그쵸.
Like. 그쵸?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다 하는 거는 hurt. 그쵸?
그렇죠. 마음이 yeah. 아프다 할 yeah. 때는
It hurts me to see it.
뭐 그 여러 가지 영어 단어 그 상황에 맞는 영어 단어는 있는데 마음이라는 거를 마인드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
그 마인드라는 말이 그래도 마음이란 말하고 꽤 가깝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인드는 머리에 있는 거고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음하고 제일 가까운 영어 단어는 heart 아닐까요? heart.
feeling?
feeling. feeling.
안 좋았나? feeling?
feeling.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후보 영어 단어들은 있는데 후보자들은 있는데 딱 마음이라는 한국 단어하고 대체할 만한 영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네, 연락해 주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grow@spongemind.org입니다. 꼭 뭐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피드백 주실 게 있다. 무슨 저희한테 응원의 말씀을 보내고 싶으신 게 있다. 아니면은 뭔가 제안할 게 있다. 그런 거면은 요 주소로 이메일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란 말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딱히 영어 단어로 번역할 그런 완벽한 길은 없고 그냥 마음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의 뜻보다는 마음의 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한국말 코너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너,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 이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트로트.
트로트입니다. 네. 유니스 씨, 트로트가 뭐죠?
노래 한 장르?
예, 노래의 장르죠. 일단 트로트 가수,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자 선생님?
왜 이미자 씨나 이미자라고 안 하고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분한테는 감히 이름만 부르기가
그분 돌아가셨죠?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자 선생님 다음에 또 나온 트로트 가수들이 누가 있죠?
제가 아는 트로트 가수는 완전 옛날 사람들이어갖고 누가 있지? 현철 아저씨?
현철
송대관 아저씨?
그
다음에 주현미?
주현미. 주현미란 가수는 정말 히트했어요. 그때.
그쵸.
주현미의 쌍쌍마차 아세요?
반피 내리는 영동교만 아는데요.
그것도 히트했고. 그 다음에 태진아.
아, 태진아.
네.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
짐 캐리 같이 옷 입고 나오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했던 트로트 가수 설운도.
아, 그분이 계셨네요.
그렇죠. 설운도. 근데 이렇게 가수 이름들을 얘기를 해봐야 이 가수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트로트라는 음악이 뭔지 감을 잡기 힘드실 것 같거든요. 물론 유튜브에 가가지고 뭐 설운도 이게 이름이에요. 설운도라던가 아니면 태진아라던가 아니면 이미자라던가 이런 가수 이름을 검색을 하셔갖고 노래를 들으시면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느낌의 노래구나. 이런 풍의 노래구나. 이게 트로트구나. 근데 그거를 언어로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트로트란 이런 느낌의 노래다.
비 내리는 오남산 남행열차에 요런 게 트로트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이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근데 지금 그 유니스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의 성격이 정말 깊게 반영된 거는 멜로디가 아니라 반주인 것 같아요.
아, 반주요?
네, 네.
반주?
지금 유니스 씨가 트로트 노래를 불렀지만 그게 트로트 느낌을 저한테 많이 주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반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 트로트 반주?
그쵸. 여기서 그래서 그 트로트 노래의 반주 부분을 약간 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알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이게 바로 트로트의 느낌이에요.
그쵸.
이 트로트는 보통 옛날 노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실 유니스 씨나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트로트를 많이 듣지는 않아요. 거의 안 들어요. 그쵸?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많이 들으셨죠. 트로트라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장르가 합쳐진 거긴 한데 뭐 일본 엔카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또 한국이 일본이랑 일제 강점기 그때 뭐 일본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듣게 되었겠죠 그때. 근데 뭐 트로트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한국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 엔카하고 많이 달라요.
일본 엔카하고 많이 달라요. 일본 엔카랑 다르고 여기는 약간 좀 한국 전통 민요? 아니면 가사? 아니면 그런 한국 전통도 약간 있고 그 대신 그 이런 이렇게 빠른 쪽의 트로트 같은 거 보면 약간 그거 뭐죠?
사이키델릭?
아니요. 팍스트롯이라고 하나?
예,
그런 거랑 또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한국 전통적인 요소도 있고 일본의
엔카 느낌도 엔카
그리고 서양 음악의 그러니까는 미국 음악의 영향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블루스 재즈 이쪽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트로트를 한 뭐 다섯 곡, 여섯 곡을 들어봐야 그 트로트의 감성을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서의 트로트라는 음악이 가진 위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아까 유니스 씨 말씀하셨듯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듣는 노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트로트를 전혀 안 들었으니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뭐 20대 이렇게 살면서 야,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트로트라는 음악도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트로트가 인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조차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트로트라는 노래 형태 자체가 한국 사람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들 중에 트로트 가수가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인데 이 사람의 음악 장르는 트로트예요. 그리고 송가인이라는 가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장르가 트로트예요.
젊은 사람들인가요?
네, 젊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트로트를 신기하네요.
트로트를 듣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트로트라는 음악은 나이 드신 분이 부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미자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감히 이름만 부르기가 힘든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부르는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등 뽑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트로트 경연대회요?
그런 게 있었대요. 저도 친척분한테 들은 거라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텔레비전에서 요새 트로트가 되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오디션 계속 해서 뭐 1등 뽑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도 거의 팬클럽 가입하시고
저희 고모
그쵸 지금 8순이 넘으셨는데 팬클럽 하신다고
그게 혹시 임영웅 아니에요?
누군지 가수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얘기하실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한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마 부르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트로트 가수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래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제 생각에는 가수들의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그 트로트라는 그 풍이 옛날 트로트하고 지금 트로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트로트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되게 대부분이 되게 막 좀 슬프지 않았어요? 한이 막 서려 있는 그런 노래?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들은 그런 게 많았죠. 슬픈 노래들.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뭐 나훈아라든가, 그러니까는 나훈아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옛날 트로트 가수예요.
근데, 남진도 있죠. 남진.
아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 노래는 정말 한국 트로트의 클래식이에요. 고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면. 그렇죠?
정말 많이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트라는 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한국 노래들 그것들이 대부분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서양의 팝송이라든가 서양의 뭐 힙합 아니면 R&B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트로트만큼은 뭐 약간의 서양 영향이 있긴 하지만 서양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거의 90% 이상은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때보다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가요 그 시장에서 옛날에는 트로트가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차지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는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대부분의 음반 판매는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트로트를 시도해보는 가수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트로트 가수가 아닌 그냥 뭐 발라드 가수나 댄스 가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트로트가 다른 음악 장르하고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머인 것 같아요. 트로트는 웃긴 노래가 많거든요. 가사도 그렇고
그렇죠.
예, 노래를 부르는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의상도 그렇고 그 사람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유머가 많고 웃긴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노래 중에 다른 거, 발라드라든가 R&B라든가 뭐 힙합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웃긴 게.
그렇죠. 슬픈 이야기, 슬픈 가사 내용인데도 굉장히 해학적으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트로트에서?
네, 트로트에서. 제가 아는 옛날 노래, 옛날 트로트 중에 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빈대떡 신사, 아니
뭐지? 빈대떡 신사.
뭐 네, 그런 네. 것도 가사를 전체는 모르겠는데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먹지 뭐 이런 슬픈 내용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네. 이 노래도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빈대떡 신사. 네? 이것도 재밌는 한국 트로트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전을 넘어서서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진짜 옛날 노래.
두만강 뭐 흐르는 물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에서 가장 한국적인 장르가 바로 트로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트로트보다 더 한국적인 음악 장르가 있나요? 국악? 근데 국악은 대중음악은 아니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네? 한국적인 걸로만 따지면 국악 옛 정말 뭐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뭐 국악이라는 뭐 판소리가 됐던 뭐 궁중 뭐 종묘제례악 뭐 이런 게 됐던 그런 거에서 그러면서 한국도 약간 개화가 됐잖아요 조선시대 말에. 네? 그러면서 서양 음악이 또 들어왔을 거라고요, 분명히.
네.
그리고 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아무래도 찬송가 같은 것도 가르쳐 줬을 거고. 그러면 한국 전통 음계와 서양 음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엔카 음계가 들어오고 그게 합쳐지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미국 고유의 음악 장르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재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즈도 외부 요소가 합쳐져 갖고 그 유럽 음악과 그다음에 그 흑인들이 블루스하고 그다음 뉴올리언스 거기 사람들 밴드 음악하고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 갖고 합쳐져 갖고 재즈라는 음악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로트의 탄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재즈에 탄생하고
토속적인 것과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장르를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라는 음악은 이 음악 자체도 재밌지만 이 음악의 역사도 참 재미있어요.
참 재밌네요.
네,
한 번도 트로트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트로트는 사실 그냥 웃긴 노래 아니면
청승맞은 노래?
청승 맞거나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듣는
그쵸.
음악? 근데 이제 예. 제가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니스 씨, 지금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마음에 와닿고 좋으세요?
제가 트로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요새는
저희는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트로트는 안 듣거든요.
언제 한번 트로트 나이트를 한번 가져봅시다.
네, 트로트 나이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코너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 이 코너에서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너 깊은 얘기 코너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나가려고 해요. 오늘부터 얘기할 깊은 얘기 코너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
인간관계 아주 중요하죠.
살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뭐 인간관계를 영어로 풀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쉽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인간관계가 뭔지 그거를 예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죠?
일단 태어나면은 엄마랑의 인간관계가 엄마랑 인간관계가 생기는 거고, 아빠 뭐 해서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생기고, 친구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이 학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인간관계가 팍 넓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내 주변에 인간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일을 시작하는 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다거나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럴 때 또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관계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게 인간관계죠.
그렇죠.
사실 인간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하고 사람관계, 이거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사람인 자에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 사이, 사람이 서로 같이 어울려져서 있는 모습?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인간이라는 이 단어에 이미
관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인간 관계야말로 우리들이 기분, 감정,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진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면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아니면은 무슨 직장을 잡았느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들보다도 요 인간관계가 조금 더 중요한 요소 같거든요.
많이 중요한 요소죠.
예. 예를 들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을 무지 많이 벌어요. 완전 재벌. 진짜 돈이 많은데 주변에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 있다. 가족들하고도 안 친하고 친구도 없고 학교 동창들하고 연락이 끊기고 이웃들이랑도 모르고 지내고 그냥 맨날 주변에 보면은 갈등하고 싸움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두 번째 사람은 돈은 너무 못 벌어요. 진짜 가난하고 수입도 적고 그런데 너무 부부관계도 좋고 자식하고도 잘 지내고 이웃하고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친구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뭐를 미싱하고 있는지 알까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름. 왜냐하면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거를 원하지도 않을 거다.
원하지도 않고 네,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 번째 경우에 있는 사람이 저게 뭐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구나. 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본격적인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음번부터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 씨한테는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인간이 누구냐고요?
예, 그러니까는 유니스 씨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맺은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근데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세요. 이건 당연히 존슨 씨죠. 당연히 남편이죠.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섭섭해요.
바로 얘기하면 네. 좀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섭섭하셨군요.
아, 빨리 답이 나와야죠.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얘기를...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을 거고 부모님 뭐, 아니니까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을 거고 지금은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자식도 있지만 자식은 또 나가서 언젠간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 사람 아이들이고 제가 뭐 더 애를 낳겠습니까? 남편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또다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니스 씨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날까요, 우리?
지금 바로 만나요.
아, 우리 참.
1층 내려와.
아, 같이 사니까. 내려가서 차 한잔 할까요?
먹어야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차 한잔 하세요. 저하고 유니스는 이제 요 방송 녹음 끝나고 차 한잔 할 거니까 여러분도 차나 커피나 아니면 소주 한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